할렐루야. 우리 동서남북 방향으로 당신은 3일 스타일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3일 스타일이 뭐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싸이가 난리가 났죠? 근데 사실 어느 분이 논평을 내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음의 복고적 분위기와 양아치스러움 두 가지가 현대인들의 정서를 때렸다 이렇게 평을 내놨어요. 그분이 지금 그 추는 말춤이라는 것도 사실은 20, 30년 전에 이미 한바탕 불고 지나간 유행했던 춤입니다. 저희들이 대학 조금 지난 후에 그 춤이 한창 돌아다니더라고요. 모든 유행은 사실 돌고 돌아요. 요즘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넥타이를 보면 넥타이가 이렇게 좁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넓어집니다. 애써 바꾸지 마십시오. 또 심심하면 또 좁아지고 이게 돌고 도니까 늘 일관되게 하나 가지고 그저 버티는 게 항상 유행을 달리는 길입니다. 자꾸 바꾸지 마시고 세상 이치도 똑같죠. 오늘 솔로몬도 사실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 한 분이 오셨댔어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가 내한을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자주 왔댔죠, 그분. 그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가 하면 한국 리더십 클럽 소속인 그 CEO들, 또 기관장들, 단체장들, 그러니까 조금 무게 잡는 분들, 무거운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이 표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좀 무겁고. 그래서 이제 강의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했던 모양이죠.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이 분위기를 좀 깨야 될 텐데 하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아주 소소한 실험 하나를 한 모양이에요. 이제 그 CEO 분들에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코비 박사가 다 눈을 잠시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고 이제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멀뚱거리고 있다가 눈을 감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정북향 방향으로 의자를 빨리 고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은 채로 내가 아까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정북향 방향은 뭐 이쪽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앉은 분도 계시고 또 각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정북향 방향을 결정해서 의자를 고쳐 앉았어요. 굉장히 좀 시끄러웠겠죠. 의자 돌리고 뭐 움직이고 하니까. 잠시 있다가 자, 그대로 다 눈을 떠서 정북향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떴어요. 갑자기 그 근엄하던 얼굴에 박장대소가 터졌습니다. 보니까는 서로 마주보고 앉은 사람, 벽보고 앉은 사람, 문 쪽을 향해 앉은 사람, 뭐 이 정북향 방향이 거기 뭐 한 100여 명 앉았다면 뭐 거의 100가지 방향을 향해서 다 이제 의자를 고쳐 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이 박사가 이어던진 말이 뭐냐면 자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정북향 방향이 너무 여러 방향인데 어떻게 결정할까요?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맞아요? 정북향 방향은 한 방향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코비 박사가 이제 조크로 다수결로 할까요? 그건 다수결로 할 수가 없는 문제죠.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확신하고 있고 자기가 정의를 내리고 있고 자기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허무맹랑할 수 있는가를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거죠. 오늘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세 가지 산봉우리를 향해 이제 긴 일생의 순례길을 떠납니다. 오늘 그 산봉우리를 우리가 다 정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솔로몬은 그 세 가지 산봉우리를 향해 등장한 결과를 어떻게 소회를 밝히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상은 지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도 지혜자 중에 하나인데 그 끝이 어디냐? 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지성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지성의 정상을 향해서 등정을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그 본능, 욕구, 정욕의 산 정상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까? 어느 정도 소유를 해야 사람들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물질의 소유를 위해서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3절 시작! 아멘. 자, 거기 보시면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이 연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끝까지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몇 가지 그 자기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목 붙이기를 목회 십계명이다 해가지고 후학들에게 가르칠 때도 소개를 하고 또 후배들에게도 또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항목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하되 문제의 근원을 알 때까지 공부를 해라라는 항목을 하나 이제 정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또 이 논문 저 논문 책도 읽다 보니까 그 전문가라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 지식의 한계가 피상적인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통해 배우는 그 지식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피상적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까지를 내려가질 못하고 그래서 전달해주는 지식을 외워가는 정도로 갖고 있는 지식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요. 그 외에 질문이 들어오면 답이 없어요. 왜? 그 답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파헤쳐서 얻어낸 결론이 아니라 외워서 가진 결론이기 때문에 답을 못 내놔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으로 발전과 성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의 그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의 근본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갖기 급급한 공부는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연구하며 살폈다는 말은 문제의 근원을 끝까지 살펴봤다 그 말이죠. 자, 그 결과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볼까요? 16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 16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결국. 내가 국내 국외의 모든 석학들, 지혜자들 다 불러서 찾아가서 또는 만나봤다. 지혜 있다는 사람들 치고 내가 겪어보지 않고 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나보다 난 사람 없더라. 근데 이 말은 솔로몬이 뭐 싸가지가 없거나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을 객관적으로 쓴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천 개의 자문을 쏟아냅니다. 누구도 그와 견주어서 그의 이론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분의 그 세계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조류, 어류, 문제에 이르기까지 천체에 이르기까지 그 지식의 넓이, 깊이 그리고 그 부피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혜자였어요. 솔로몬이 이거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얘기를 쓴 거예요. 내가 웬만한 사람 다 만나봤다. 열왕기에도 보면 각처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또 논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런데 나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더라. 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저는 이제 전문가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통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10년, 20년씩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경험뿐만 아니라 이론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이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저는 크게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결국은 뭐예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교육 전문가가 없나요? 우리 교회도 교육 전문가들이 많으신데요. 또 정치하는 분들, 전문가들 많죠. 그런데 점점 꼬여요. 교육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날계란하고 찐계란하고 두 개가 있다면 어느 게 날계란이고 어느 게 찐계란인지 그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아마 TV에 몇 번 방영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 주부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겉만 봐서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아, 그냥 깨보면 되지. 그거 말고. 깨는 방법 말고 구분하는 방법은 이 평평한 평지에다가 두 개를 팽이 돌리듯이 한번 돌려보세요. 빨딱 쓰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건 찐 걸까요? 날 걸까요? 이게 찐 겁니다. 누가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질문이 생겨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왜 찐 거는 쓸까? 해서 A4 용지 300매에 해당하는 논문을 썼어요. 이 이론을 밝히기 위해서. 저도 또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그 이론이 뭘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한참 100페이지 가까이를 들이다보다가 그냥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일단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거의 뭐 산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문학만 공부한 사람이 그거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전문가인데 그분은 평생 이 쥐 주둥이만 연구를 했어요. 주둥이의 발달사, 또 그 다음에 변천사, 그 다음에 유형별 분리, 분석. 그러니까 쥐 주둥이만 평생을 연구를 한 거예요. 별의별 전문가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런 분들일지라도 저 길거리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자풀 속에 담겨있는 그 강렬한 생명력의 기원과 근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을 못해요. 전문가인데도. 어떻게 그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 가능하겠으며 그 생명력의 근거가 뭘까? 기원이 뭘까? 그리고 거기에 줄기에 맺혀 피어나는 그 형형 색깔의 그 찬란한 빛깔들. 어느 미술가가 이런 빛깔을 낼 수 있으며, 그런데 그 기원을 들어가 보면 답을 못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알죠? 한 가지를 저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죠, 여러분? 모든 기원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한 전문가들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가끔 EBS 방송을 통해 이제 그 천체와 우주를 설명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천체와 우주의 이 신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면 뭐 거리와 거리의 비율을 얘기하고 역학관계를 얘기하고 자정공전 이런 아주 그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신비스러워요. 그 하늘에 확 뿌려놓은 것 같은 그 보석들 그리고 그 수천, 수억 개, 수조의 별들이 오랜 세월을 충돌 없이 서로의 그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비한 관계를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근본 기원과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전문가들도 거기서 답을 못해요. 뭐 어떻게 우연히 던져진 관계라고 설명하기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못하죠. 과학자들은 1 더하기 1은 2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죠.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고백은, 그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과 세계관을 열어주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신앙하고 고백하느냐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전문가들이라도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그 기원과 근원의 생명의 출처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좋은 영화입니다. 어느 강원도 산골에 전쟁이 난지도 모르게 그 오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 고립무원의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평화롭던 마을에 어느 날 인민군 한 소대하고 국방군 우리 국군 한 소대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마을로 숨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섞이게 되죠. 한 마을에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한 채 이제 공동의 생활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인민군 장교분으로 그 등장하는 정재영이라는 배우가 그 평화로운 마을을 이렇게 며칠 관찰을 하면서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 물끄러미 그 평화로운 마을을 쳐다보면서 그 촌장 옆에 서서 넋두리처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감님, 큰 소리 한마디 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지도하는 영도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인민군 장교가 물은 질문이에요. 이때 그 수염이 길게 난 그 마을의 촌장이 물끄러미 닭 뛰어노는 거,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대답을 해요. 그저 뭐 많이 미기해야지 뭐. 근데 띵 했어요 저는. 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들러붙어도 이런 촌철살인의 정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경제의 끝은 뭐예요? 많이 먹여야죠, 백성들을. 잘 먹이는 겁니다. 여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마을의 촌장의 입에서 나온 참 투박스러운 한마디인데 얼마나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게 교육학자가 교육의 문제에 들러붙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이번 정권은 이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주제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올 연말에 또 나옵니다. 후보들마다 그 얘기 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 문제는 점점 꼬여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없나요? 그들이 답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소위 전문가들의 한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성의 봉우리에 도착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전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결국 그 지성의 목마름 마저도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짓을 한 것이구나. 자, 바람이 뭐예요? 손에 잡았는데 펴보니까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속에 서론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염세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무려 이 헛되다라는 말이 계속 문장의 틀을 뛰어넘어서 반복을 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Vanity, 비었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허상, 거울에 비추어진 나. 거기 보니까 실제가 있는 것 같고 실제인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그냥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텅 빈. 이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잡았는데 실체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길래? 17절을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요. 자, 미친 것, 미련한 것.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했을까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어떻게 다고 되어 있습니까? 살핀 즉, 앞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살폈다는 말은 연구하며 문제의 근원을 알 때까지 내가 다 봤다. 그리고 살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현직 대통령의 그 유행어처럼 내가 다 해봤다 그 뜻입니다. 다 해봤다. 이 살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게 미친 짓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미친 짓이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하렐이라는 말을 썼어요. 광기란 뜻입니다. 광기. 광기가 뭔지 아세요? 지독한 중독이라는 얘기예요. 지독한 중독.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안에 담아져 있으니까 얼마나 커다란 광기에 붙잡혀 있는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어떤 광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를 문제는 우리가 지금 광기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마치 그 주전자 안에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데 그 안에서 그걸 못 느끼고 삶아지는 것처럼 즉 그런 위기에 우리 이 사회와 개인이 던져져 있어요. 모든 게 미쳐 있어요. 혹시 몇 년 전에 그 방영된 그 어느 방송국인지 모르겠는데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올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병현 씨와 송혜교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분이 그 드라마가 왜 제가 이제 그 지속적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이제 뜸은 뜸은 볼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뭐 그걸 보려고 연말마다 거기 매달려 있어야 돼. 주말마다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개 이렇게 봤더니 그걸 보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게 차 아무개 씨를 실존 인물을 모델화한 모델로 쓴 드라마예요. 그 올인이. 그 차 아무개 씨는 원래는 바둑 기사였습니다. 바둑을 두는 기사 전문 기사였는데 이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그리고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미국 카지노 업계의 1인자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일단 찹스틱 문화이기 때문에 손놀림이 좋아요. 두 번째는 손놀림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이 머리가 제일 좋은 줄 알죠. 근데 그분들 전문가들 얘기는 유대인보다는 두 민족이 있는데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이 머리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쳐요. 이게 레벨이 좀 다릅니다. 근데 머리 좋죠? 손재간 있죠? 우리는 콩을 젓갈로 먹는 민족이에요. 응? 그 정도면 어느 민족이 따라오겠어요? 그 이분이 카지노 업계 1위가 되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손을 털어요. 그럼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로 지금 모 대학의 겸임교수로 카지노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아마 관광업에 종사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분이 그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이분을 실존 인물로 모델화한 드라마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도박은 미친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 구조상 들러붙으면 꼭 딸 것 같대요. 느낌이. 어느 정도 따기도 하는데 이 업계 쪽에서는 그걸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박이 갖는 중독성과 속성상 저 사람은 거기서 손 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도 그걸 다시 끌고 와서 결국은 다 털고 나간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그 도박의 중독이라는 게 손가락 끊고도 겨드랑이 끼고 화토를 한다잖아요. 예? 발가락이 끼고 하고 그만큼 무서운 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 중독성의 폐해에 대해서. 그래서 중독이라는 부분이 그건 거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국 지금 올림픽 끝났죠. 영국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카 이즈 릴리전. 축구는 우리에게 종교다. 이게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영국이 단일팀으로 구성되어 나와가지고 한국한테 졌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 우린 게 일본 이긴 것만 굉장히 지금 들떠있는데 물론 그것도 기분이 좋긴 하죠. 그런데 영국인에게는 이게 참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 축구가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제는. 이게 다 광기에 붙들린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미쳐있어요. 그런 신뢰를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쳐가고 광기에 붙들리느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속성상 들어야 될 소리를 듣기보다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뉴욕커 청년 하나하고 그 친구 인디안 청년이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맨하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소음이 많고 명동 못지않게 복잡합니까? 둘이 그 소음 가득한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인디안 청년 하나가 잠깐 어디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 봐, 여기 지금 맨하탄이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분명히 내게 들려.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로 향해서 소리 진원지를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맨홀 뚜껑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실제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습기 가득한 음습한 곳에서 귀뚜라미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뉴욕커 청년이 깜짝 놀랐죠. 아니 자네 이 소리를 도대체 이 복잡한 소음소리를 어떻게 들었나. 그때 그 인디안 친구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원래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법일세.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설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저 문 밖에 서서 이제 성도들하고 설교 인사를 나누다 보면 가끔 가다가 뭐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붙들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부분에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네? 시간만 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전 그 얘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 했다 그 말이거든요. 70, 80%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때로는 내 마음을 쑤시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는 게 부흥이고 임재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성도들의 은혜 받았다는 보편적인 관점은 그런 의미보다는 참 내 마음에 맞는 얘기했다. 그쪽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람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할 테니까 이분이 들으면서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을 봐요. 재학 중에. 근데 어쩌다가 최연소 합격자가 됐습니다. 근데 별로 공부의 의미가 와닿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행정고시를 한번 봤대요. 근데 그냥 수석을 했어. 수석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 기죽이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냥 한번 외무고시를 봤대요. 3과를 본 겁니다. 그때 그 다음에 차석을 했어요. 2등으로 붙은 거예요. 사법고시 최연소,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는 차석.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을 간단하게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공부기계 같아요, 공부.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국제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세계 유명한 로펌에 들어가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 법학부 법학 박사를 받아요. 그런데도 가슴 한복판에 메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이게 인생의 끝인가? 자, 이 사람만큼 공부한 사람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있겠죠, 물론. 그래서 그가 불교에 한번 심취를 해보자. 이왕이면 좋은 절을 한번 찾아가보자. 그래서 코엑스 앞에 강남 한복판에 봉은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하고 마하바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해갈이 안 돼요. 그러다가 누군가에 의해 건네진 신약 성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거기에 드디어 그는 평생에 영원한 복음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고승덕 씨입니다. 고승덕 씨 잘 알죠? 참 파란만장한 굴절만한 인생을 겪었어요. 나이가 이제 저랑 비슷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분이 애도 은혜를 받고 놀래요. 쟤는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 아주 영빨이 대단하네.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어느 책에다 해놨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에다가 이런 자기의 풀 인생 스토리를 써놓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로마의 어느 대학에 가면 그 입구에 그 다음에는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그 문구가 붙기까지 그 학교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온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신입생이 입학을 했는데 그 다음 등록할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이 학생들 등록금 문제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았던 고민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뭐 대학 4년,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등록금을 제 날짜에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학교가 워낙 좋아서 끝까지 참아줘가지고 겨우 졸업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아주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고민이 되는 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방에다가 호소 편지를 좀 띄웠어요. 연줄연줄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졸업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갚겠습니다. 아무데도 답이 안 와요. 보기를 거의 하고 있는데 어느 귀부인으로부터 내가 너를 좀 도와주겠다는 편지를 받게 되고 한 달 후에 달려갑니다. 정말 자태가 우아한 귀부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작지 않은 액수의 등록금을 공부를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를 건네줍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허리를 굽혀서 수십 번 인사를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돌아 나오는데 잠깐만 청년 그 돈을 가져가서 꼭 등록을 할 거지. 예, 등록을 할 겁니다. 등록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죠? 아, 약속대로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는 뭐 우수한 성적을 통해 졸업을 한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죠. 예, 좋은 계획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예, 저도 젊으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아, 참 행복한 계획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성실히 일해서 승진해가지고 좀 돈 좀 모으면 약속한 대로 사회 기여도 하고 저 같은 어려운 학생들 좀 돕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장학금을 받아서 나가던 청년이 그렇게 계속 답을 해나가다가 그 다음이라는 질문이 자꾸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답이 막혔어요. 그 다음에는 뭐 나도 언젠가 늙겠죠. 그 다음에는요. 죽겠죠 뭐. 예, 죽겠죠.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귀부인이 아주 톡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전합니다. 이 청년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무작정 목적 없이 단순한 성공을 위해서만, 성공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새끼 밥벌이를 위해서만 그 목표했던 인생의 가치를 뒤집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공부의 방향과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고 계획대로 살아서 그는 그 학교에다가 자기와 같은 학생들에게 큰 기여를 하게 돼요. 사회도 물론, 그리고 교문 입구에다가 젊은 날 가장 처절할 때 그 부인으로부터 들었던 질문, 그 다음에는 넥스트.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에 몸통에 해당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물어왔던 질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시편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늘 영원한 목마름 그리고 질문이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산에 수많은 굴들을 파놓고 우상단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그것들이 내 인생을 해답해주고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말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도 이 세대는 그 허무한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 물질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들 앞에다가 엎드려 절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꺼내놓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도다. 이게 왜 해 아래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뒤집어서 한번 해보세요. 해 아래라는 말은 뭐의 반대 개념입니까? 해 위의 반대 개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은 해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에게도 태양을 붙여요. 그 유명한 인물이 누구죠? 애굽의 바로. 파로가 뭡니까?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름은 따로 있어요. 이 바로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태양은 그 당시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끊임없는 질문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해 위, 그 태양까지를 지배하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솔로몬이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해 아래라는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해 아래는 끊임없는 질문이고 해결 안 되는 질문들이지만은 해 위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끊임없는 질문에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다.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해 아래 수고하는 우리가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세 가지가 영원하다는 걸 배웠어. 첫째는 뭐가 영원해요? 그리스도가 영원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셋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결국 이 청년 세대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내가 지성의 정상까지를 다 해봤다. 그런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여기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을 뿐이다. 오늘도 그 성령에 열어주시는 이해와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과 학업과 인생을 거는, 거기가 바로 미션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찬양하십시다.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다. 주자이시 성령님이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 성령님,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허물로 일관되었던 아침에 한숨으로 눈을 떴던 이 무의미했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동역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가지 산등성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정복해보지만은 끝모를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허무가 있어요. 그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허무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성령님으로 내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는 그 부름 앞에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일터로 향하게 하시고 캠퍼스